1993년 미국 톨레도 대학 경영학 교수인 제니 러디빅과 클린턴 롱건에커 교수는 비즈니스 윤리 저널 논문 기고에 바세바 신드롬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기재하였습니다. 그 논문의 부제는 성공한 리더들의 윤리적인 실패였습니다. 이들은 영향력을 가진 사회적 지도층의 도덕적 결핍증을 바세바 신드롬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바세바는 주전 11세기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던 다윗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가 바로 바세바였죠. 다윗이 부하의 아내를 취하였던 것입니다. 역사상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지도자들이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이런 종류의 성추문에 무너져 도덕적 오점을 남기기도 하고 남은 삶을 망치는 현상에 자주 인용되는 바세바 신드롬은 오늘날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예술 등 각계각층의 유명인사들이 미투 운동에 의해서 비도덕적인 성추문에 얽혀 있음이 밝혀지게 되었고 많은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을 남겨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공한 리더들이 이런 비도덕적인 성추문을 자주 일으키고 또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대중 앞에 나설 수 있는가 이 학자들은 분석을 하였습니다.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리더는 자신이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과도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자신의 권력이나 영향력에 도취되게 된다고 합니다. 한두 번의 범죄가 점차 대범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을 몰라도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이렇게 오판을 한다는 것이죠. 대부분 그들이 범죄를 일으킬 때는 그들이 권력이나 명예 혹은 어떤 위치에 최고의 정점에 있을 때 이런 일들을 행한다고 합니다. 더 이상 정복하거나 더 가질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해이해진 인간의 근본 욕망이 기어나오게 되고 이를 범죄와 결탁하게 되면서 그들은 자신이 저지르는 추문이나 죄악을 자신의 권력이나 물질로 충분히 덮을 수 있다라고 착각들을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성공으로 인한 자만과 특권의식으로 인해서 자신에게는 윤리적인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오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공한 인생에 있어서 성공한 모든 근거가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자신을 존재론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죄를 짓고도 이것이 죄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착각들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하 11장의 본문은 바로 이 바세바 신드롬의 원류가 되는 원전이 되는 역사적인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내고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네, 오늘 사건의 도입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바세바 사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배경적인 그런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 배경은 암몬과의 계속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사무엘하 10장에 발발하였죠. 암몬왕 나하스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를 애도하기 위해서 다윗이 조문 사절단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암몬의 새로운 왕이었던 하눈이 오히려 모욕을 주고 그들을 추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후한을 두려워한 암몬왕 하눈과 아람 동맹국들이 성공적으로 공격하면서 이렇게 시작된 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바로 전쟁이 벌어진 지 1년이 지난 후의 시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의 수도 라빠를 에워쌌고 이제 전쟁이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때였습니다. 다윗은 적군의 침략으로부터 나라와 선민을 보호하는 방어적인 전쟁을 통하여서 선한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절에서 다윗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먼저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암몬왕 하눈과 연합군의 왕들이 출전했을 때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에 맞서 다윗도 당연히 출전을 해야 하나 다윗은 전쟁터로 나가는 대신에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후방에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경건한 생활과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마땅한데 다윗의 모습에는 그 어디에도 그런 모습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두 동사가 대조되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출전하다라는 동사와 그대로 있더라라는 동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즉 다윗은 왕으로서 마땅히 출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내보내게 되었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편안히 앉아 있었습니다. 전쟁터의 거룩한 성전을 위해서 일치 단결하여 목숨을 걸고 싸우는 장수들과 부하들을 내보내놓고 다윗은 안일하게 노닥거리는 이 모습을 어떻게 보면 두 대립된 모습을 그림과 같이 성경은 비유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평온해 보이는 다윗 왕국의 이면에 무엇인가 일어날 것만 같은 불안감이 감돕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저녁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과 바세바 사건에 이 무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는 바로 저녁이었습니다. 다윗은 낮에 침상에서 뒹굴다가 해질 무렵에서야 깨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가 뜨거울 때 잠깐 동안 잠을 자는 오수의 간습에서 훨씬 벗어나 저녁 때까지 한가롭게 잠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군인들이 죽고 죽이는 싸움을 벌이는 시간 동안 다윗은 나른한 오후 시간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늘어진 생활 양식은 그의 느슨한 정신적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소는 침상에서 일어나 옥상을 거닐던 다윗의 눈에 번쩍 정신이 드는 장면을 목도하게 됩니다. 드디어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죠. 늦은 오후 어스름에 목욕하는 여인은 나른해진 다윗의 눈에 무척이나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은 심히 아름다운 여인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즉 안목의 정욕에 현혹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욕에 사로잡힌 다윗이 악인의 꾀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제 죄인의 길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기심이 동한 다윗이 즉시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의 정체를 알아보게 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기 백성을 잘 섬기라고 주신 그 권력을 남용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는 은혜의 수단을 죄의 수단으로 오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밝혀진 여인의 정체는 바세바였습니다. 바로 남편이 있는 유부녀였죠. 그리고 그 남편은 햇사람 우리아였습니다. 우리아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오르라는 데서 그 어원에서 이름이 온 것이죠. 다윗의 37명의 용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익히 알고 있던 용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용사였고 바로 다윗의 전우였던 사람입니다. 이런 충성스러운 부하들의 도움으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권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바세바는 유명한 모사인 다윗의 최측근인 아이도벨의 손녀이기도 하였습니다. 다윗의 죄악이 후한무치한 것임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한 달이 걸러서 모든 관계가 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을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알 수 있는 사람에게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세바가 남의 눈에 잘 띌 만한 곳에서 의도적으로 목욕을 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다윗의 죄가 아니라 바세바의 죄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근거가 대단히 희박한 것입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 다윗은 출전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본소 기자는 그러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세바가 남의 눈에 잘 띌 만한 곳에서 목욕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윗의 범죄를 정당화해 줄 수 있는 요인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기자는 오로지 다윗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망각했다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죄를 멈추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을 보내서 정보를 얻은 다음에 이제 사람을 전령을 보내어서 유부녀 바세바를 데려오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인식과 사고의 영역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멀티미디어의 시대에 세속적 가치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범죄에 노출되고 성적인 문화에 노출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죄를 목격하고 또 범죄를 즐거워하고 성적인 제약을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역시 동일하게 그 생각과 그 깨로 말미암아 죄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연약한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보고 듣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듣고 보는 것을 거룩한 것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정을 철저하게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력이 있든 돈이 많든 우리가 명예가 있든 이것이 우리의 판단력이 올바른 것을 증명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날마다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다윗의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전령을 보내서 그녀를 자신에게로 데려오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전령을 보낸 것 역시 다윗의 하나님 앞에서의 직권남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보 수집 차원에서 전령을 보내야 하는데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녀를 데려오게 한 것입니다. 물론 이 당시 가나안의 절대 왕정에서 이방 왕이었다면 이것이 죄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절대 권한을 갖고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 마음껏 여인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이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권위를 위임받은 왕이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을 깨트리는 것은 엄연한 범죄였습니다. 십계명 10번째 계명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안에는 내 이웃의 아내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또 십계명 7번째 계명에서 가늠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기본적인 명령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잠재된 행태로 진행되어 오던 다윗의 범죄 행각이 점점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비록 우연히 바세바를 보았지만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 알았을 때 이 모든 계획을 접어야 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계명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그녀를 데려와 동침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데려오다는 단어가 라카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강제로 잡아채다, 취하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다윗에게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구속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메시아의 혈통적 조상일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모형이기도 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성경은 이러한 내용을 숨기거나 이것을 아름답게 미화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 역시 대단히 불완전하고 나약한 한 인간에 지나지 않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중반부에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 의하면 동침하기 이전에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순서상 나와 있습니다. 근데 원어에 의하면 이것이 부사구처럼 부사절처럼 그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의 동침 이후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였다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는 바세바가 제의적 정결의식인 목욕을 함으로써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져 부정해진 상태에서 스스로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였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이렇게 다른 외간 남자와 동침한 이후에 제의 제도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메슬로 박사의 인간의 욕구의 다섯 가지의 구분이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듯이 낮은 차원의 욕구에서 점차적으로 피라미드와 같이 다섯 가지 욕구로 상승되면서 그 욕구가 진화된다라고 메슬로 박사는 이야기합니다. 1단계가 가장 많은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인간의 식욕과 성욕과 수면욕. 가장 본능적인 욕구가 바로 1단계에 있습니다. 그 위로 올라가는 것이 바로 2단계입니다. 안전에 대한 욕구죠. 자신의 안전을 생각하는 욕구입니다. 3단계는 소속감과 사랑에 대한 욕구입니다. 사회의 한 구성으로서 존재하고자 하는 욕구인 것이죠. 4단계는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자존심과 우월감과 자기의 능력을 확신하고 동기부여를 통해서 성과를 내고자 하는 욕구가 바로 4단계의 욕구입니다. 마지막 가장 진화된 욕구가 5단계로 자기 실현의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최고의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바로 이 5단계의 욕구입니다. 메슬로의 인간의 욕구에 따르면 1단계에서 사람은 점점 고등화되면서 진화되어서 욕구에 대한 진화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2단계로, 3단계로, 4단계로, 5단계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보면 자기 실현의 욕구를 이룬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1단계의 생리적인 욕구 중에 성욕의 죄악에 빠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탐심과 탐욕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간의 한계를 다윗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훌륭해 보이는 사람인데 너무나 어이없는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대표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사무엘하 1장부터 11장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 모든 내용들의 구조를 살펴보면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이 신정왕국의 왕으로서 그 왕권을 강화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무엘하 11장부터 오늘 말씀부터 20장까지는 지금까지의 성공과 번영과 대조되는 다윗의 왕권이 위협받는 다윗과 개인의 왕과 또 이스라엘의 왕권의 국가의 실현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11장부터 20장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는 9장과 10장에서도 다윗의 왕권을 위협받는 그 내용들이 기록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장에서 이전에 이루어왔던 다윗의 모습과는 극히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범죄는 한 개인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 사태의 심각성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즉 다윗의 범죄는 신정왕국의 대표자인 왕으로서 그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계명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범죄는 이후에 찾아오는 다윗 개인과 다윗 가문과 이스라엘의 왕국 가운데 모든 불행의 씨앗이 된다라는 것을 사무엘하 11장부터 이제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범죄가 주는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첫째로 인간 중에 완전한 의인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의 사람, 위대한 시인이었으며 사랑의 왕이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왕조차도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죄에 대하여는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할 때,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할 때, 우리 스스로 모든 걸 통제할 수 있을 때, 있다고 착각할 때 바로 우리는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죄는 확장성과 심각한 파괴성을 지닌다라는 것을 이 다윗의 일대기를 통해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속적인 문화가 지배하는 수없이 많은 유혹이 우리를 미혹하는 이 시대 가운데 그렇다면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이 지녀야 할 바른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마태복음 16장과 마가복음 8장과 누가복음 9장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장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던 장소는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분봉왕 빌립이 만든 황제를 기념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황제의 이름을 붙이고 빌립보, 빌립 자신의 이름을 붙인 것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황제의 도시를 그는 세우려고 했습니다. 황제의 도시를 세우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요건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황제가 거할 수 있을 정도로 화려하고 웅장한 도시여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도시에 황제의 신전이 가장 높은 언덕에 있어야 했습니다. 가장 화려한 도시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의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초라한 모습의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황제의 도시에서 문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헬라어로 베드로 페트로스 반석 페트라 이렇게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언어적인 유의를 통해서 가장 완벽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진정한 인생의 주인은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황제의 권력과 금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 가운데 진정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계신 것이죠. 세속적 성공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며 우리는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존재론적인 우월감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힘과 능력과 권력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는 것입니다. 황제의 도시에서 예수님은 금권주의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참된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가 누구인지 고백하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대단히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신앙을 고백하는 그 인생 가운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코 가이사랴나 빌립보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의 성공과 완성은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은 세속적 권세와 권력과 부와 명예를 얻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이 적극적인 말씀의 기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대처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이 이 바세바 신드롬의 범죄를 동일하게 행할 수 있는 뻔뻔함이 우리 안에 있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위대한 신앙의 성인과 같은 다윗도 무너졌는데 우리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서로 신앙으로 권면하고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서로를 위하여 견제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지난 2004년 문화유산 정부 포상이 시작된 이래 금관 문화 훈장 수훈을 처음 받는 인물이 드디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손창근 씨입니다. 2018년 추사의 분리선란도와 서화 304점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하였습니다. 올해 9월에 마지막으로 그 자신이 소장하고 있었던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국보 185를 기증하였습니다. 세한도는 전문가들이 그 가치를 추정하기를 무가지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격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가치를 지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100억이 될 수도 있고 1000억이 될 수도 있고 1조가 될 수 있는 작품이 바로 이 세한도였습니다. 손창근 선생의 부친 손세기 선생 역시 서강대학교에 양서 엄필 초소와 고소와 200점을 기증하였습니다. 손창근 선생은 2008년 국립중앙박물관에 연구기금을 1억 원을 기부하였습니다. 2012년도 경기도 용인시에 산림 200만 평을 산림청에 기부하였습니다. 약 1000억 정도의 가치가 되는 땅이라고 합니다. 2017년도에 50억 상당의 건물과 함께 1억 원을 또 카이스트에 기부하였습니다. 이 가문은 대를 이어 소중한 우리나라 문화재들을 수집하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를 이어 평생 수집한 그 소중한 문화재들을 국민들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이를 기념하며 지난 12월 8일 1호 금관 문화 훈장을 수여받게 된 것이죠.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가 세상적인 재화를 모집하고 모으고 이것을 자녀들에게 대물림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가족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치가 더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가 기독교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신앙인으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자라고 이 예화를 말씀드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쏟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삶의 우선순위와 핵심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영원하고 고급한 삶의 가치를 위해서 다른 가치들을 내려놓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복음의 능력을 인생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계십니까? 우리가 만약 그것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긴다면 결코 우리는 세상과 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탐욕의 노예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가치의 소중함을 놓치고 세속적 가치로 자신의 채우며 만족하게 된다면 우리 역시 세상의 욕망과 욕구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고 바세바 신드롬과 같이 다윗과 같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의 한계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통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권력을 남용하고 오용하다가 결국 죄로 인해서 징계를 피할 수 없는 모습을 다윗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선택인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의 실천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귀한 삶을 선택하시는 믿음의 서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